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보십니다. 9장 23절부터 끝절 28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아니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는 데에도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 되니 이제 자기는 한 번의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에 생각하셨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주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뢰와 공의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보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이 뭐였느냐. 그것을 말씀드렸을 때 기억 한번 해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곧 죄사함과 구원인 속죄의 능력이 있었다 말씀드렸고 14절에는 성결의 능력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피로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흔적들이 죄가 남긴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버린다. 그래서 성결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주께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의 능력도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숨긴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졌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과 또 그릇들을 피를 뿌려서 구별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 그릇들은 다른 곳에 사용될 수 없어 오직 주의 전에서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그들을 구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을 된 자로서 또 헌신된 자로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섬기리 속에서 낮은 자리 속에서 섬기는 헌신의 삶을 사는 것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그 능력에 근거했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의 보혈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15절부터 22절 말씀대로 기업을 얻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임을 말씀드렸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의 기업 일러주고 있고 계시록 7장에서도 주림이나 목마름이 없는 풍요의 기업이고 또 뜨거움이나 상치 못하게 하는 영혼의 안식임을 일러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21장 계시록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의 기업이다. 이 영원한 기업을 얻을 자는 두말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씻음 받은 성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3절부터 이제 26절 그리고 27절, 28절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더 좋은 제물로서 이제 번거롭게 그렇게 제사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 구약 시대 것보다 얼마나 더 좋은 건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죄를 없이 하셨으므로 더 이상 구약 시대처럼 희생 제물을 드리는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된 이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모든 것의 완전한 끝을 향하고 그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리스도는 세상의 끝에 모든 것을 이제 성취할 것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28절 말씀은 주님이 이제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엄숙한 이 세 가지의 죽음과 심판과 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설교 원고가 한 시간 분량이 넘기 때문에 좀 나눠서 30분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연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 모르는 것과 세 가지 아는 것이 있다. 그래요. 잘 생각해보고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세 가지 모르는 것은 내가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근데 꼭 알 수 있는 건 뭐냐? 나는 꼭 죽는다는 것과 죽을 때 아무도 나랑 같이 갈 사람이 없다는 것과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얘기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나 간다, 잘 있어라. 그렇게 살면 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내가 다시 오겠다.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도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엄청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근데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고 보면은 불특정 다수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모든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것이 심판이요 눈물의 곡하는 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두 가지 양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심판입니다. 28절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죄림에 관한 말씀으로서 우리의 속죄와 구원의 완성의 과정을 단순하게 또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만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다시 오심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신 이 재림은 예수의 초림 또 재림 이 주님 오신 이유가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오신의 목적은 죄인을 구원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 선데이 스쿨 한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45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일러주고 있죠.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된 이후로 초림이 오신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으로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란 그런 이름의 뜻 갖고서 죄의 초림이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초림의 사명을 다 이루내십니다.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는 바 일이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는 산에게 나가는 길이 열려진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이것이 주의 다시 오심입니다. 초림 때와 재림 때의 이 죄인의 관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초림 시에는 많은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하려고 담당하시려고 오셨는데 재림 때는 저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내셔서 이제 주님이 거하는 처소에 우리도 있게 하려고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냐 인간은 누구나 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 앞에 자유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그 죄의 결과의 모습이 바로 뭐다? 죽음이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이렇게 28절 말씀처럼 우리를 친히 영접하러 오시는 그런 주님 그 주님 앞에 송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 그것이 더 이상 형벌과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되다 말씀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더 이상의 지향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한 후에는 내세 영원한 복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하다가 주님 안에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성도의 영원한 복이고 안식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건 없다는 것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출생이라는 그런 역에서 출발해서 죽음이라는 역에 종착에 달려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래서 죄의 싹스로의 결과로 사망이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타고 가는 인생의 막차와 같습니다. 누구는 타고 누구는 안 타고 그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프랑스 미술 전문 잡지인 일리지옹이라는 그 지에 중세 기부인이 화장하는 그림이 실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얼굴을 보여줬는데 아마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한편에는 그림이 어여쁜 그 기부인의 모습인데 한편의 모습은 이렇게 보면은 뒤집어서 보면은 마녀의 얼굴의 모습이 보이는 그런 아마 그림 기억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면에는 아주 귀부인의 모습인데 뒤집어 놓으면 이제 곧 죽음이 임박한 그 몰골이 흉측한 그 노인의 그런 모습입니다. 뭘 보여주고 있냐? 누구나 세월이 지나면 거침 늙고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거짓된 삶을 속일 수 없다는 그런 교훈의 모습으로서 사진을 전면에 보고 또 이렇게 180도 뒤집어보면 두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이 사회학자 토니 캄블로는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섰을 때 누리지 못한 업적을 바라보며 후회하지 않는다. 단지 바르게 살지 못했음을 후회한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 앞에 갈 때 죽을 때 껄껄껄 웃는 껄껄이 아니라 좀 더 베푸고 살 걸 좀 더 용서하며 살 걸 좀 더 마음을 넓히며 살 걸 후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학자의 토니 캄블로도 그래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천추의 한이다가 아니라 바르게 살지 못해서 후회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 죽음의 순간을 잊어버리고 외형적 업적을 이루는 데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서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예감하고 자신의 삶을 돌보야 되는 것,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건강검진하다가 그런 분이 없어야겠지만 그런 예가 많이 있죠. 당신 암인데 너무 늦게 발견돼서 당신 시한부입니다. 죄송합니다. 안타깝게 6개월을 못 넘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어때요? 시한부 인생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막 마음을 졸이면서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죠. 왜 내가? 왜 나냐?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느 한 분이 그런 시한부를 맞았어요. 그래서 부인하다가 결국은 남은 6개월도 잘 살아보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가족과 주변 관계를 더 깊이 있게 의미 있게 다룹니다. 그러다 병원 갔는데 아우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그때 오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을 차린 거야. 아 남은 인생을 이렇게 6개월 내가 잘 보내려는 것처럼 앞으로 내가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 그렇게 인생을 고쳐먹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오징이고 뭐 해서 뭐 시한부 인생이라 우리 인생 자체가 출발할 때부터 시한부 인생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죽음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루하루가 시한부 인생을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을 알고 내 영혼의 때를 미래를 준비하고 오늘 말씀처럼 그 은혜가 깨달아져서 그죠? 감사와 겸손과 섬김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생명 얻은 예수의 생명을 갖고서 예수의 삶으로 그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섬기는 목적을 갖고 사는 삶이 복된 삶인 거예요. 근데 시한부 인생인지 모르고 산다는 것이 인생의 안타까움인 겁니다. 꼭 의학적으로 당신이 시한부입니다 할 때만 우와 쇼크가 오고 인생인데 어떻게 살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다 에브리바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거기에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2절에도 죽을 때가 있다. 때에 대해서 말하죠.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돌을 던질 때 있으면 취할 때 있듯이 욥기 34장에도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간다. 오늘 본문도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이런저런 이유로 죽는 인원이 하루에 몇 명이겠습니까? 1초에 한 두 명씩 죽는데요. 분당 120명이 죽어요. 시간당 7,2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7만 300명이 죽는답니다. 일주일에 120만 명, 한 달에 519만 명. 기하 숫자죠? 죽어가요. 이 죽음이 밤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도 낮도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그죠?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죽습니다. 죽으면 휴일도 없어요. 폭격이 와서 전쟁 때만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실에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죽음이 갑니다. 집에든 산이든 바다든 거리든 전쟁이 아니라 평화시에도 죽음이 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누군들 죽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의 그 작가 레프 니콜라 비치 톨스토이도 죽음은 우리 모두를 다 기다리고 있다. 이 죽음처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이 죽음이 인생에 이렇게 확실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행동 그것은 뭐죠? 잘 죽음의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말합니다. 3대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 필립 2세는 종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침마다 그 나한테 이렇게 문안해라 하면서 문안 인사를 받았는데 이런 인사가 아침 문안이었습니다. 대왕이여 당신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침마다 자각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도 새털처럼 많은 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한 알이 죽음 앞으로 나가는 날입니다. 죽음과 상관없는 줄 착각하고 살아요. 메디컬적으로 꼭 시한부 인생이라고 종말을 받아야만이 죽음 앞에 위기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지혜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1세기에 활동했던 납비에 관한 이야기인데 납비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이렇게 스승의 거룩된 가르침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납비요, 이 세상에서 누가 자신이 죽는 날을 알아서 나 내일 죽으니까 오늘 회개할게요 회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죽을 수 있고 내일 죽을 수 있고 10년이 될 수 있고 훈행이 될 수 있는데 납비에 대답만 한결같았습니다.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우리는 이 납비의 가르침에서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해요. 하나는 내일 죽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늘의 삶 속에서 종말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일 죽음이 오니까 오늘 하루 전에 회개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당장 회개하라 속이에요. 지금 당장. 모든 생명의 시작과 끝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 때문에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지금 당장 회개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의미 있게 삶을 살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인간은 제한된 존재이고 유한한 존재이고 그죠? 약한 존재임을 발견하는 것.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인생을 자기 자신의 운영에 나갈 줄 착각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시한부 인생입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은 그 인생이 후회하다가 끝내고 맙니다. 하지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부여하신 그런 유한한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종말 의식을 갖고서 회개하는 자가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깨달아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없다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시편 90편 속에서도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날 기회사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남은 날수를 헤아려 보는 것. 우리는 언젠가 누구 앞에 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에서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천년 만년 그렇게 오래 살 줄 알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 이는 나와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 것. 그러나 누구에게든 예외가 없이 죽음이 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모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해진 것이다 라는 그런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죽음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에베소 2장 1절에서 또 3절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본질상 죽은 자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요한 사도는 사대교회에 대해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일락을 좋아하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말하고 로마서 8장에서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말했을 때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지 않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그들은 다 뭐라고요? 영적으로 죽은 자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이 있는데 이것은 영원한 죽음이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이제 영적 사망이 결정되어집니다. 말하자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날을 상속받은 사람이 있고 예비된 영원한 불모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도 좌편 우편 그죠?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또 계시록 20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백보좌 심판을 할 때 그 모든 언행심사가 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요? 복된 죽음이다.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속 14장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죽음은 세상의 육신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 고리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간혼의 죽은 딸을 가리켜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해서 죽은 나사로를 가리켜서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일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다가 죽은 자들을 가리켜 성도를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자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에 있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잠들면서 생명이 없어요? 깨면 다시 생명 집어넣고 생명 빼는 거잖아요? 잠들면 생명도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꿈의 세계로 바뀌듯이 믿고 죽은 자들은 현실 세계에서 천국 세계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우리 깨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 갖고 죽은 자들은 세상의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올 때 우리가 휴거 공중에서 우리가 영접받고 또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더 좋은 천국으로 뭐하는 거다? 이민 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민 가는 거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로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러니까 발은 이 땅에 붙여 살지만 우리의 소속이 여기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시민이고 또 후사로서 유업을 이을 자로서 기업을 받을 자로서 이렇게 책정된 자라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를 기다린다. 히브리서 11장 16절도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 인간은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 없고 종류에 정해져 있지만 성도의 죽음은 뭐라고요? 복된 죽음이고 성도의 죽음은 뭐라고요? 잠자는 거다. 그리고 그날에 깨는 거다. 그리고 성도의 죽음은 한마디로 이 땅이 아닌 하늘로 이사하는 거다. 그래서 육신의 장막이 우리의 몸을 가리키고 있죠. 육신의 장막이 여기서 무너지면 더 나은 장막, 하늘의 장막으로 이사하는 거예요. 이사하는 거. 그래서 죽음의 개념을 성경은 그렇게 일러주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뭐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하면 또 한 35분 또 해야 되는데 네. 끊쳐지니까 녹음이 안 되니까 녹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녹음 기능이 없는 거죠. 네. 안 되니까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